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 와!
우는 나와 우는 우는 하은빈 지음, 성우 최현지 읽음. 마스크가 벗겨지거나 마스크와 호흡기 본체를 잇는 호스가 빠지면 날카로운 4도 화음의 경고음이 울렸다. 도, 라파, 라파, 도, 라파, 라파. 명랑하지만 끝을 맺지 않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불안을 조성하는 화음이었다. 근육병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은 이렇게도 죽었다고. 벗겨진 마스크를 자기 손으로 다시 뒤집어 쓰거나 분리된 호스를 도로 꽂을 수 없어 죽었다고. 우 역시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무 이유로나 죽을 수 있다고 환기하는 경고음이었다. 나는 왠지 모를 저항감으로 경고음이 한참 홀로 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늘 잠을 설치곤 하는 우가 호흡기 없이 얕은 숨을 몰아쉬며 자는 것이 우의 약간 가쁜 숨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다. 도, 라파, 라파. 도, 라파, 라파. 4도 화음 속에서 우는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낮잠을 잤다. 그러고는 오후 늦게 깨어나 조금 전에 꾼 꿈에 관해 하나같이 섬뜩하고 유혈이 낭자한 악몽에 관해 들려주었다. 언젠가 우회 활동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다. 친구는 물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귀가 붉게 달아오른 것은 사실 나도 얼마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와 사는 것으로, 우를 돌보는 것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를 돌보는 것이 별일이 아니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우를 돌보는 일만을 하고 있었다. 우를 돌보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우와 있으면서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건 불가능했다. 실현 가능한 미래의 세부 사항을 그려보려고 매일매일 애쓴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코앞의 날들조차 온통 뿌옇게만 보였다.
KBS 오디오북
세상이 우를 가지고 인질극을 하는 것 같았다. 장애인 애인을 가지고 싶으면 장애인 애인 말고 다른 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장애인 애인을 가졌으면서 다른 것도 가지고 싶었다. 욕심이었을까? 욕심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 그렇게 하고 싶어졌다. 때로 적나라하게 물질적인 것들이 마음을 잡아끌었다. 예쁘게 차려입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정갈한 의자가 있는 집에 살고 싶었다. 어떤 때에는 몇 번 바르지도 않을 화장품을 있는 대로 모으고 입지도 않을 옷을 잔뜩 사서 비좁은 서랍장 한 칸 안에 꾸역꾸역 우겨넣었다. 어느 날은 친구의 자취방에 갔다가 그 집에서 본 접시며 식기 따위를 며칠이고 생각했다. 올리브저림 단지 하나까지도 다 그의 거라는 게 부러웠다. 우와 나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우와 나는 늘 덤터기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이들의 호의와 능력에 손을 벌렸다. 우와 제주도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항공사와 몇 차례씩 통화하며 비행기에 전동 휠체어를 실을 방안을 알아보다가도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동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번번이 단념하고 말았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예상 도착 시간보다 한두 시간가량 일찍 출발했지만 지각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나는 언제부턴가 좋았던 여행지에 대해 들려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쪽 귀로 슬그머니 흘려보냈다. 방학이나 휴가철이면 바다 건너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의 SNS 게시물을 피해 스크롤을 빠르게 내렸다.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좋은 날이면 우와 나는 삼성 코엑스몰이나 여의도 IFC몰 같은 대형 종합 쇼핑몰에 가서 놀았다. 그런 고도로 상업화된 공간들만이 공원이나 전철역 같은 공공장소와 마찬가지로 턱이 없고 널찍한 장애인 화장실을, 전동 휠체어가 출입하기에 무리 없는 엘리베이터를, 우리의 큰 부피로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계의 거주민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비자일 수는 있었어도.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려한 유리 엘리베이터를, 쇼핑을 나온 사람들과 유모차로 꽉 찬 그 엘리베이터를 몇 차례씩 그냥 보냈다. 열린 문 안에서 우리를 빤히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맑은 얼굴을 난 몰래 노여워했다. 나는 전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말초적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원했다. 예쁘고 귀여운 게 갖고 싶었고, 맛있는 게 먹고 싶었고, 멋진 여행을 가고 싶었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었다. 엄청 재미없고 무지 좋아 보였다. 그런 걸 원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초라한 것도, 우아 있는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도 싫었다. 건강하고 유능한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졌다. 애꿎은 우를 미워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욕망과 질투와 미움과 열등감이 손발을 하나씩 붙들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학교 상담실에서 비죽비죽 울었다. 몸 하나로는 모자라요. 아무 바람도 안 생기기를 바라요. 우의 가족들을 존경했다. 우의 식구들은 나의 식구들과는 사뭇 달랐다. 가난하고 억척스러웠다. 명랑하고 성질이 불같았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호탕하고 쾌활하고 눈물이 많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별로 절망하지 않고 살았다. 일일이 슬퍼하거나 절망하기에는 삶이 척박하여 모든 것을 빠르게 잊어버렸다. 나는 우의 가족이 터득한 생존의 기술을 잘 익히고 싶었다. 잊어버리기, 천박해지기, 뻔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굴기, 눈 가리고 아웅하기, 맹렬하고 기적적으로 인지 부조화하기. 나는 은은히 돌아있는 자들이 서로를 키우기 위해 혹독히 지켜온 사랑이 좋았다. 그 사랑을 이어받아 지속하고 싶었다. 우와 나를 지키고 싶었다. 사랑해야지, 필사적으로. 그건 자못 비장하고 딱딱한 결심이었고, 내가 가져본 마음 중 가장 예쁘고 연한 마음이었다. 늙은 주인의 곁을 지키는 조그만 털복숭이 개의 진지한 얼굴처럼. 우를 떠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아작내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내게 너무 소중했다는 사실이 돌이킬 수 없이 상처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까? 정말로 힘들었던 거라면 괜찮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았다는 증거는 불충분했다. 기록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인지 혹은 인지 부조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때그때 부지런히 폐기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KBS 오디오북
내가 힘들지 않았었다면 나는 겨우 그런 그럴싸한 바람들에 질 정도로 조금밖에 우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정말로 힘들었다면 그런데 그걸 애써 무시해온 거였다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내 사랑은 나를 전혀 지켜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절박하게 아꼈던 것들, 내게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이것들 뿐이라고 여겼던,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정말인 순간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우를 알게 된 것은 연극 동아리에서였다. 그해 여름 정기공연 무대의 배우였던 나는 음향 스태프였던 우의 이름을 마니또 게임에서 연달아 뽑으며 그의 비밀 친구가 된다. 우와 나는 공연이 막을 내린 뒤에도 지하철역과 학교 정문 사이에 놓인 언덕길을 여러 차례 함께 오갔다. 서로의 이야기 창고가 꽤나 흥미롭다는 사실을 발견한 두 사람은 실없는 농담부터 선뜻 꺼내기 어려운 비밀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주고받다가 각자의 내면에서 끝없는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솟아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계절과 계절을 잇는 길이 낙엽길에서 눈길로 변하듯 나란히 사랑에 빠졌다. 비가 올 때 우산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아하고, 같이 아는 노래들이 늘어나 좋아하고, 이따금 서로에게 서운해도 서로로 인해 마음 아플 일이 생긴다는 것에서 변태같이 또 좋아했다. 우와 나는 여느 연인들이 그러하듯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끽했으나, 사실은 여느 사랑이 그러하듯 크게 특별할 것도 극적일 것도 없는 사랑을 했다. 우와 나는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연인,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연인이었다. 인기의 비결을 꼽자면 단연 우의 크고 묵직한 전동 휠체어 때문이었다. 우는 앉아있고 나는 서있다. 우는 휠체어를 타고 나는 걷는다. 우는 장애인이고 나는 비장애인이다. 이 조합이 빚는 많은 경우의 수가 크고 작은 사건이 되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중 어떤 것들은 예상 범위에 그럭저럭 속해 있기도 하고 일부는 지나친 기우로 밝혀졌지만 어떤 것들은 큰 몸집으로 덮쳐와 우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럴 때면 우와 나는 서로의 작은 말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걸었다. 우는 단단한 휠체어 바퀴로, 나는 작은 종아리와 두 발로. 몇 차례의 파도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은 가족의 반응이었다. 전부터 아슬아슬했던 가족과의 관계는 장애인인 우와 연인이 된 이후로 무척 위태로워졌다. 우의 몸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말했을 때 나의 엄마 수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우리더러 어쩌라는 말이냐? 나의 아빠 경선은 말이 조금 더 길었다. 아빠네 학교에는 휠체어 타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도우미 학생도 한 명 붙는데 점심시간에는 어? 야, 걔가 밥을 못 먹어. 어? 알겠냐? 지는 밥을 먹는데 걔가 밥을 못 먹는다고. 알아듣겠냐? 어? 아빠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두 사람은 무척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결론에 다다른 듯했다. 그들은 혹여 딸이 상처받을까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말씨와 태도와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가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 말보다 앞질러 날아와서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왜 대답이 없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고. 너무 알겠어서 목구멍 안쪽이 다 따끔따끔했다. 이 순간부터 서로가 이해와 설득에 속해 있지 않은 영역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는 것까지 아주 잘 알겠어서. 나는 오밤중에 짐을 싸며 서럽게 울었고 그날 밤 내 울음소리는 우와 귓속으로 남김없이 흘러들어갔다. 이후에도 우와 나는 몇 개의 연극을 같이 올리고 여행을 다니고 수영을 하고 공연을 보러 다니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휠체어 바퀴에 발이 끼어도 순발력 있게 발을 뺄 줄 알게 되었고 우를 더 잘 얻게 되었으며 우리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타인에게 짧고 강하게 혐오를 드러내는 것을 연습하고 우리 자신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동안 가족과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따금 하는 통화에서도 밥은 먹었다느니 이번 학기 수업에 과제가 많다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오가다가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과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장애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극단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것. 남들은 취업 준비를 할 시간에 장애 인권 동아리에 가입한 것.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것 등등이 가족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던 것 같다. 그들은 이제 나를 정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여기는 듯했다. 나의 할머니 춘자는 신문에 날 일이 아니냐며 내 등을 철썩 때렸다. 수미는 이만 우와 헤어져줬으면 좋겠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원체 말이 없던 경선은 이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오빠 수빈과의 갈등은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 피할 길이 없었다. 수빈과의 마찰은 유난히 두드러졌는데 그는 내가 겪는 모든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의 중심에 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야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근데 네 모든 행동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수빈의 말에 나는 진절머리를 쳤다. 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한테 있었던 문제들이 이걸 계기로 눈에 보이게 된 것뿐이잖아. 어떻게 이 모든 게 한 사람 탓일 수가 있겠어? 그건 너무 부당한 비약 아니야? 나는 이어서 그것이 왜 부당한 비약인지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개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턱을 딱딱 부딪히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